드보라의 기선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낄지어다, 낄지어다. 드보라여, 낄지어다, 낄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이제 설교자로 부르심받고 오늘도 강단에 섰는데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엄친아라는 유행어가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이 엄친아는 능력이나 외모나 집안 등 모든 면에서 이 완벽한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인데 대부분 이제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좀 정신교육 시킬 때 옆에 집 아이를 이렇게 언급하는 데서 유래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그 하솔왕국의 전쟁 영웅 시스라가 바로 그 시대의 엄친아였습니다. 뭐 그럴 법도 하죠. 지난 20년간 승승장구하며 자기 나라의 부와 영광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 아들에 대한 자부심은 뭐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철병거로 짓밟으며 성공한 시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병거를 잃고 비참하게 한 여인의 손에 죽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성공지향적으로만 자식을 키우는 이 시대의 시스라 어머니 닮은 꼴 부모들에게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시스라와는 조금 결이 다른 엄친아 한 명에 대한 또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킴입니다. 그는 우주비행사가 되기 전에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 대원이었고 또 하버드대학교 출신 의사였습니다. 남들은 하나도 가지기 힘든 타이틀을 세 개나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미국판 엄친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조니 킴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는 농담이 돌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은 겉에만 보았을 때 얘기고 사실 조니 킴의 성장사에는 아주 눈물 어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자기는 늘 아버지가 집에 오면 술에 취해서 휘두르는 폭력 때문에 전전긍긍했다고 하죠. 고등학교 졸업반 때 술에 취한 아버지가 가족에게 총을 휘둘렀고 끝내는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서 아버지가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조니 킴이 네이비 실 대원이 된 것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이비 실 대원으로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었던 그는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제대로 의료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를 거쳐서 의사가 되었는데 형편이 넉넉치 못했기 때문에 주차 위반 딱지를 끊는 알바를 뛰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다닐 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와 육아와 또 운동을 병행해야 했던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 한마디로 이렇게 조니 킴의 이 화려한 겉의 스펙은 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절망해버렸을 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을 자기 시대의 외세 압지에서 구해낸 사사들이 이와 비슷한 결을 타고난 인물들인 걸 보았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게 돼서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 그랬고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던 시대의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사사가 된 드보라와 또 적장 시스라를 지략으로 죽인 민간인 여성 야헬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인간적인 약함이 있었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준비시킨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핸디캡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놀랍게 쓰셨죠.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들을 얕잡아본 적의 허를 찌르는 기적 같은 승리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자기의 실패를 정당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강하게 변신하는 하늘나라 엄친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이날은 싸움이 벌어진 그날이 아닙니다. 승리가 완결된 날입니다. 시스라의 무적의 철병거 부대가 전멸하고 시스라까지 이제 야엘의 손에 죽었다는 승전보가 전해진 날입니다. 20년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시무시한 침략자들이 전부 물러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열광할 만한 축제의 날이었죠. 오늘의 본문은 이 축복된 시간에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쓴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것은 사사기서에 나오는 유일한 찬양시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영웅적인 승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승리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쓴 것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긴 찬양시가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학자들은 이 찬송시를 사사기 속에 있는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죠. 영적인 세계에서 찬송이 가지는 힘은 기도 이상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루시퍼가 하늘나라 찬양 담당자였거든요. 그런데 루시퍼는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영광 돌리다가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마귀 루시퍼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순간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흠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자 사사 드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했지만 특히 찬양하는 사사였다. 이 점에서 사사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찬양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니라 그랬어. 그렇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뒤에 즐겁게 되면은 찬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의 혜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마귀를 춤추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 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꽉 막혀버리게 될 거예요. 전투에서는 이겼어도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기도 응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의 감격이 식기 전에 빨리 찬송의 보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에 맞는 찬양은 즉시 갚아야 될 영적인 부채와도 같습니다. 승리한 뒤에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야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한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승리를 마무리하는 자에게 더 큰 역사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이 찬송시는 신문 방송도 TV도 SNS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대부분 글을 못 읽던 시절에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대중가요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이래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자녀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라는 그런 의도가 이 드보라의 찬송시에 있었습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 항상 시가 그렇듯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승전결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제가 오늘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찬송시 안에는 드보라가 일어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의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배웠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쳤던 그 이방인 농부 출신의 사사. 그 삼갈의 시대로부터 몇십 년 뒤에가 있대 이제 이 야엘의 시대. 지난주에 배웠던 시스라를 죽였던 이 야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삼갈의 시대도 살았고 이 야엘의 시대까지도 살았던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있는 적어도 한 50은 넘은 중년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방인 침략자들과 강도들이 워낙 큰 길에서 설쳤기 때문에 약탈이 심해서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좁은 길, 작은 길로만 숨어 다녀야 할 정도였다는 뜻이죠. 이방인 침략자들과 강도들이 설치니까 상인들이 치안이 불안하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절망한 사람들이 장사도 못하고 또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물 깃는 장소, 11절에 보니까 물 깃는 장소는 우물가거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뭐 농사도 짓고 뭘 할 텐데 거기 항상 활 쏘는 자들, 적군들이 항상 깔려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낮에 물도 못 길러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공의를 집행하는 사법기관도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한 도시의 재판소였어요. 시장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그 성문 앞에 시도 때도 없이 적군이 출몰해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작지를 버리고 산으로 숨어들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를 접고 뿔뿔이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7절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말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성읍을 버리고 유리 방황하는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힘든 시대에도 앞장서서 백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그거예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려 하지 않았다. They would not fight. 그 이스라엘 안에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이방인들, 침략자들에게 맞대거리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타이틀은 있었지만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위험을 상실했죠. 백성들은 더 이상 비겁한 자기 지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악화일로로 치닫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미약했겠습니까? 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원래 출동한 전투부대는 만 명이나 됐지만은 그들을 서포트하는 민간인 지원병이 한 3만 명 돼서 4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 이들은 형편없는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마 20년간 하솔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전부 무장해제 당했을 것이고 무기가 있어도 훈련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 이렇게 국력이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200년 전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전쟁할 때는 그 어떤 군대와 싸워도 지지 않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2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형편없이 약해지게 된 것은 8절 시작이 나오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의 손길이 떠나면서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그 누가 샌드백처럼 쳐도 꼼짝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일어나기 전에 드보라를 통해서 여선지자로 세우셔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부터 다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가 되니까 드보라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7절 말씀이 키버스, 핵심 구절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시스라 군대에게 무참히 짓밟히던 그 시절,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비겁하게 숨만 죽이고 있던 그 시절에 힘 잘 쓰는 남자들도 용맹한 지파들도 평소에 나라의 어른이라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비겁하게 수그려 있던 그때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그쳤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망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흑의 시대는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드보라가 일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어나기로 하는 결정, 나서기로 하는 결정 쉽지 않습니다. 저는 드보라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녀는 삼갈의 시대도 살았고 야엘의 시대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블레셋에게 나라가 짓밟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 농부 삼갈을 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걸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어린 드보라는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압제자들, 하솔 왕국의 철병거들이 또 나라를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의 서러운 현실에 슬픔을 느꼈겠죠. 분노를 느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드보라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재판관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면서 이 빌드업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빌드업을 시키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쌓으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준비시키시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니까 드보라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일어납니다. 드디어 민족의 운명을 건 전투를 지휘하게 됐죠. 저는 일어났다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 남부의 한 노예시장에서 흑인 노예들이 짐승처럼 사고 팔렸습니다. 눈앞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딴 주인에게 팔려가면서 울부짖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던 이 백인 노예상들은 기죽거리면서 우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한 청년이, 키 큰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크리스천이 할 짓이냐? 내가 나서서 이 끔찍한 노예 제도를 끝낼 것이다. 그는 훗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결심을 실현하기까지 링컨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전쟁까지 불사해야 했는데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냈다고 하죠. 우리 시대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드보라의 시대처럼, 링컨의 그 시대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를 끝내는 도구로 나를 드보라처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결단을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자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링컨이고 드보라입니다.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불평과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많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은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힘 있는 남자들, 돈 많은 사람들, 부하들이 있는 사람들도 눈치 보던 시절에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연약한 중년의 여인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어머니 리더십.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 권사스쿨 모토가 교회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죠. 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듯이 드보라는 이제 자기가 한 개인의, 한 지파의 어머니가 아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품는 어머니가 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나의 기도의 날개 밑에 이 민족을 품을 것이다. 이제 저기 이스라엘을 짓밟으려면 나를 밟고 가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키는 통로로 이제 드보라가 자기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드보라가 보여준 어머니 리더십. 첫째,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과 가사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 자녀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 드보라 또한 이방 민족들에게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들은 원래 이렇게 비참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거룩한 용사들의 DNA가, 유전자가 있는가를 상기시켜줍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2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줬는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늘이 비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았고, 하늘이 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구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 기적의 민족이 바로 우리였다. 우리는 그토록 큰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이토록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승리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드보라가 스토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가슴에 불을 붙인 거죠. 여러분, 나 만났다고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슴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세상은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를 금수저라고 하지만 너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다이아몬드 수저다. 너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도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유전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여러분도 주중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성경을 들려주셔야 돼요. 드보라의 어머니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였다고 돼 있죠.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락이 자기 의지로 노래할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할 사람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등을 친 거죠. 지금 승리하고 나서 이 승리의 주역이 모두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스포트라이트가 이 두 사람에게 쏟아지는데 드보라가 딱 돌아서서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면 안 돼. 바락 일로 와 같이 찬양하지. 이들이 같이 찬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의 주역들이 찬양하니까 백성이 다 같이 찬양하는 거죠. 드보라는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찬양하도록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어. 리더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죠. 드보라는 아마 바락이랑 나이 차이가 아마 어머니 아들 정도로 됐을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로서 바락을 이끌어주는데 찬양뿐 아니라 바락의 인생에서 드보라의 멘토십은 결정적이었어. 사실 처음에 드보라가 갈릴리촌 동네에 살던 그 지역에서는 좀 한가닥하는 무사였겠지만 이 무명의 젊은 청년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락,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네가 저 무서운 시스라의 철병거 군단을 묻지를 하나님의 장군이야.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너를 예비하셨어. 이 얘기를 시골 청년 바락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시스라가 누굽니까? 20년 동안 패배를 모르던 철병거 군단의 수장. 정말 자기가 발악을 해도 안 되는 이 시스라한테 이 총 시골뜨기 발악을 불러준 거지. 발악이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기적 같은 사명이 현실이 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드보라가 발악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진짜 납달리 지파의 한 시골 무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자기가 감히 천하에 명성을 날리는 용장 시스라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현실이 되지 않나요? 수백 년이 흘러서 같은 갈릴리 촌 사람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 그를 주님이 부르셔서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어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바락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충격이었어. 멘토란 멘티에게 하늘의 꿈을 선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야심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CS 멘토분들, 커피 브레이크 리더들은 여러분의 양들에게 하늘의 꿈을 선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보면 조금 안타깝지만 하늘의 꿈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비전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바락은 젊고 힘이 있었지만 믿음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전쟁터에도 못 가겠다고 막 처음에는 몸을 사렸어요. 그런 바락을 드보라가 한심한 인간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래서 이 나이가 있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자기 제 몸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같이 갔다는 것은 바락을 돕기 위해 드보라도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아마 가는 도중에도 드보라는 떨고 있는 바락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었을 거예요. 끝까지 드보라가 바락의 곁에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바락과 그의 군대는 승리할 수 있었겠죠. 성령님을 영어로 그 헬라어로 보혜사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옆에 서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을 옆에서 돕듯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조금만 흔들어대면 쓰러지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드보라를 바락 옆에 딱 붙이듯이 성령님을 우리 옆에 딱 붙어주셔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드보라는 그런 바락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었어. 우리도 드보라처럼 믿음이 약한 자 옆에 그런 어머니 같은 멘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연약해요.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참아주며 붙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믿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드보라의 선한 영향력은 바락 한 사람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9절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방백은 전투에 참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2절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이제 지도자답게 굴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값을 못했어요. 백성들을 자기 자식같이 지키지 않았고 적군에 맞서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서니까 순식간에 지도자들이 이름값 하기 시작했다. 지도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걸.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또 즐거이 헌신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기쁨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동안 시스라의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그토록 비참하게 당하면서도 감히 대항할 생각을 못하던 사람들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달라졌어. 여러분 비겁하던 연약하던 사람도 오늘 성령 받으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젠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달라진 거죠. 영적 지도자의 헌신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성도들이 감동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매개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찬양 부대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비겁하게 도망다니던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강한 군대가 되더니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이제 찬양하는 자가 돼요. 예배하는 자가 돼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부 다 드보라의 도전을 받습니다. 10절 읽습니다. 한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 지어다. 핀나귀를 타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벤즈를 몰고 롤스로이스를 몰고 5성급 호텔에 자는 자들아 이거 그렇죠? 사회 지도층을 말하는 거죠. 길에 행하는 자들은 서민들을 말하는 건데 다 상관없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한 데 동참하는 군사요 우리 찬양자들이 되자. 그것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찬양의 열기를 끌고 갑니다. 3절 읽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왕들,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웃나라 국가들에게 말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를 보아라. 하나님은 너희 어떤 신들보다 강하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바란다. 그 드보라는 벌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열방을 깨우는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12절 읽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가 스스로에게 wake up,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을 한 절에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하는 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깰지어다는 히브리어 오르는 정말 뜨겁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정신이 프레쉬하고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불같이 뜨겁게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말이 주로 성전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쓰였어요. 항상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말을 네 번이나 선포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드보라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드보라는 지금 달리는 말의 채찍처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기 자신이지만 승리한 자기 자신이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비상하라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메시지죠. 초심을 잃지 마라. 첫사랑을 잃지 마라. 긴장을 풀지 마라. 아직까지 하소로 멸망하지 않았다. 최후 승리까지 드보라 네가 먼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깨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해줄 수 없거든요. 다윗이 항상 스스로를 깨우는 시편을 많이 쓰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깨워라 나의 영혼아 비파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도 드보라랑 마찬가지로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 담금질하는 거죠. 깨워라 깨워라. 영적인 지도자들일수록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아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힘든데 승리를 거둔 뒤에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승리를 거두기 위해 진이 빠지게 기도하고 모든 힘과 재능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워야 되는 거지. 입술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워라 나의 영혼아. 특히 성경에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를 같이 하자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수가 없어요. 그냥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 모드에 걸려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드보라가 자기를 다잡은 뒤에는 돌아서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바락을 깨웁니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야.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일어나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깨어있기 때문이.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전투는 이겼지만 아직 하솔 왕국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가 승리자처럼 힘있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비참하게 싸우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이긴 군대가 승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는 것은 이제 승리하는 군대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승리자답게 행동해야죠. 어둠의 군대를 압도하면서 살아야지 마귀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서로를 깨우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저는 우리가 서로를 비전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성도님 일어나세요. 우리는 이렇게 처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드보라처럼 일어나서 민족을 살릴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형제님 힘을 내세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깨우는 그런 주님의 몸, 그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깨우고 민족을 깨웠던 드보라처럼 우리도 절망적인 현실 앞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스스로를 깨우고 서로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